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자꾸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이참에 좀 이렇게 잘 암기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4절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동쪽에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의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름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뜻이 사망의 골짜기죠, 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네바다로 걸쳐지는 굉장히 큰 이 사막인 데스밸리는 그 이름처럼 생명이 생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년의 강수량은 한 2인치 정도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무려 최고 기온이 140도까지 육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험지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골드러시 때문이었습니다. 1849년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 전역은 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말이 이사지 목숨을 건 탐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이동 경로를 좀 줄여보고자 지름길을 모색했는데, 그때 택한 경로가 바로 데스밸리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시에라 사막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최종적으로 길을 단축시키기는 했지만 이 황량한 사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마차를 부셔서 땔감으로 만들고, 또 타던 말을 죽여서 이 육포로 만들어서 먹으며 그 사막을 통과했다 합니다. 그리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사막의 끝을 마지막에 통과하게 되었을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뒤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합니다. 굿바이 데스밸리요. 그러니까 안녕 죽음의 골짜기여, 사망의 골짜기여 라고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근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지금의 데스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4절에도 그 데스밸리가 나옵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데스밸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The Dark Valley of Death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입니다. 본문의 사망의 골짜기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이지만 동일한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시면 여태까지 1절과 2절과 3절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평화롭고 풍요롭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화로운 손길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4절에서 사망의 골짜기가 탁 튀어나오니 이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3절에 언급한 의의 길이 오늘 새벽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좁고 어려운 길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길이기에 분명히 그곳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이 끝나자마자 4절이 나오면서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 따위는 얼씬도 못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가는 길은 좁더라도 그 좁은 길이 평화와 기쁨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어야 할 텐데 죽을까 두려운 그래서 해를 입을까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니 이게 어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는 선한 목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목자가 오늘 새벽에서 들으신 바대로 자신의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목자도 양을 이끌고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 위험이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지나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전부가 바로 양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의 파괴적인 습성 때문입니다. 양들은 풀을 먹을 때 위로 도단한 잎새만 살짝살짝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까지 뽑아 먹는답니다. 그래서 양떼를 한 곳에 오래 두어서 꼴을 먹이게 되면 순식간에 그 땅은 황폐화가 된다지요. 그런데 황폐화가 되는 땅으로 끝나지 않고 땅이 곧 지력을 잃게 되고 가라앉게 될 때 온갖 기생충으로 땅이 감염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기생충으로 감염된 그 땅이 다시 양떼들을 감염시키고 감염된 양들은 곧바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목자는 양떼를 절대 한 곳으로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잡고 이동을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할 때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떼들에게 좋고 신선한 꼴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품들은 주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시내의 양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로 올라가는 동안 이 양들이 언덕에서 아주 신선한 풀 그리고 신선한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골짜기를 또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겨울을 피해서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여름에는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이끌고 고지대 산에서 아주 신선한 풀들을 먹입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눈이 내려오면 그 눈이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양떼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지대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저지대로 내려오기 위해서 또한 양떼들은 목자와 함께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이유들이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이고 이 모든 이유들이 또한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은 양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돌풍이 불 때도 있고 또 산사태나 눈사태가 갑자기 덮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 맹수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위험이 득실거리는 말 그대로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목자는 반드시 양떼들을 이끌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양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인생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악한 습성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을 한 곳에 두면 땅이 황폐하여지고 그 황폐한 땅은 다시 양을 감염시켜서 양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편하고 쉽고 누워 잘 수 있는 인생만 계속된다면 결국 그 모든 게으른 삶이 우리를 황폐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양의 자기 파괴적인 습성을 분명히 경험하였을 것이고 그 파괴적인 습성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왕들은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부하들을 독려하고 왕이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날에 궁전에 남았고 본문에 의하면 저녁까지 잠을 늘어지게 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욕정에 빠져들었고 악에 악을 더해갔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다윗을 멈춰 세울 때까지 그가 하는 모든 죄악이 다윗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반을 일으키는데 그 모반을 아주 지략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멜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손녀 사위, 즉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이 분노하여 훗날 압살롬의 모반을 일으키는 것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만을 보아서는 도대체 왜 그 성실한 다윗, 그리고 부하를 사랑하는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녁까지 잠을 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치명적인 죄악에 빠졌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쟁터는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가 맞았지만 그때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아늑한 침상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라고 불리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망의 골짜기가 바로 다윗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양들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망의 골짜기가 다윗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사망의 골짜기는 다른 곳에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위험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골짜기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들이 언제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사망의 골짜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고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라는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하나님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당신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라고 불리웠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망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해를 달자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분, 그래서 3인칭으로 경험이 되었다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내 곁에 바짝 와 계신 2인칭의 하나님, 바로 당신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닌 지금 바짝 내 곁에 와 계신 당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가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망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최고의 축복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망과 어려움과 죽음의 모든 세력들이 나를 우어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기억해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분 정도, 그러니까 3인칭의 하나님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사망의 골짜기가 딱 드리워졌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어디 안 갔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골짜기의 축복입니다. 사망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참으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그분으로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사망 골짜기에서 나의 하나님 당신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 골짜기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합력하여 선으로, 그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고난이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합되고 선형이 되어서 결국 정반대의 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큰 선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극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극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유명한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잊고도 남게 할 만한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음모와 배신, 거짓과 폭력, 살인 등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악들이 집결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악이 집결된 사망의 골짜기가 갑자기 풍요로운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 그리고 역전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생 시절에 사실 장로교회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교리들 몇 개들 중에 자신이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장로교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초빙을 받아온 교수님과 오랜 상담 끝에 장로교회 교리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장로교 PCA에서 안수를 받고 뉴욕 맨하탄의 그 유명한 리디머 처치를 1989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을 이 장로교 목사로 인도한 그 교수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게 된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국인이었던 그 교수님이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리켜야 하는데 도저히 비자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이거에 막히고 저거에 막히고 그래서 아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 비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로 초빙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하면 당시 미국 대통령 가족 중 하나가 이 신학교의 학생으로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의 가족의 인맥으로 국무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서 이 교수님의 비자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가족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이 워터게이트의 도청 사건이 터져서 바로 이전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이 하야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팀 켈러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뉴욕의 리디모 교회를 개척한 것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장로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뉴욕에 이런 아름다운 리디모 교회가 들어선 것이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한다 합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으킨 사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워터게이트 사건이 역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일어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이유들 중 하나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장로교 목사로 세워서 이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은 워낙 굵직한 정치적 스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여서 알 수 있는 채로 지나갔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였듯이 일단 사망의 골짜기에 들었으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배 안에 타고 계셨고 배 뒤편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덩치는 엄청난 풍랑에 신경 쓰고 그 풍랑의 두려움에 빠지자 자기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삶의 풍랑이 들이닥치면 두려움 때문에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며 걱정과 두려움에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절 후반부에 언급된 지팡이와 막대기를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먼 길을 갈 때 최소한의 짐을 챙기는데 그때 꼭 최소한의 짐에서 빠지지 않는 도구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단단한 짧은 곰봉인데 이 맹수가 근거리에 왔을 때 이게 휘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격용 방망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대기는 끝이 휘어진 긴 지팡이입니다. 양이 위험한 곳에 떨어져 있을 때 휘어진 끝으로 저렇게 양을 딱 걸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맹수가 엄청난 크기의 곰이 저 멀리에서 달려들면 저 긴 막대기로 이렇게 견제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기와 이 지팡이는 양떼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유일한 기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성경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사탄을 막 때려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도 않고 성경을 인용만 해도 사탄이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미 내 곁에 계심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을 처할 때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양들만 그냥 사망골짜기를 보내게 하고 자기는 뒤편에 빠져 있는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단판을 지어 싸우겠다라고 말하자 사울 왕이 야 너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아예 군사로 장수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당당히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새끼를 맹수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면 저는 그것을 때려 죽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양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저 사망 골짜기를 지나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동정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맹수같이 덤벼드는 세상과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까지 완전히 부서뜨리고 꺾어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든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우리가 소유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이기신 그 죽음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삶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